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영국이 유럽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미국과의 안보와 번영을 유럽연합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날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언에 대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결정은 영국 국민들의 몫이지만 미국과의 각별한 관계와 친구 사이는 솔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내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엔이 22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고위급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결과 없는 소비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각국이 노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흥 경제국이 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존 케리 국무장관도 대체 에너지 등 깨끗한 에너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마감 시한인 2020년 이전까지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장비들을 보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21일 러시아가 물자와 인력을 시리아로 보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 보좌관은 또 러시아의 그 같은 행동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22일 제네바 회담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하루 4시간씩 전력 공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가뭄에 따라 수력발전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일단 4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에너지 장관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에너지 상황이 악화돼 대형 상점들은 운영 시간을 단축해왔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피 전문 체인점 스타벅스가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의 새로운 커피 맛을 보려는 방문객들이 새벽부터 가게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추가로 15개 지역에 추가 지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지난주에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지점을 내는 등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현재 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만 앞으로 2,500개 지점을 더 열 계획입니다. 한편 스타벅스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또 다른 스낵 체인점인 던킨 도너츠도 오는 6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첫 지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호세프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구축했으며 브라질 국민들은 자유를 원한다면서 브라질 국민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위기에 몰린 자신을 지지해준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북극곰 한 마리가 이 알래스카 북쪽 보포트 해를 9일 동안 400km를 헤엄쳤다는 소식이 나섰습니다. 이 북극곰이 마땅히 쉴 만한 얼음을 찾지 못해서 그 먼 거리를 헤엄친 건데요. 캐나다의 한 과학자가 6년 동안 추적한 100마리 북극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북극곰의 긴 여정을 관찰해온 이 과학자가요. 이 과학잡지 최신호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북극곰들이 머물 공간을 찾아서 점점 더 멀리 헤엄을 치는데 이 한 번에 50km를 헤엄치는 곰의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늘었고 이런 긴 여정에 죽는 곰도 생기고 해서 곰의 개체 수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급속하게 녹고 있고 또 이는 북극곰뿐 아니라 인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고위급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데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요. 또 지구 온도를 낮춘다는 목표 아래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은요. 후세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느 때보다 더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4월 23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9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이주 맑습니다. 6도에서 18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7도에서 18도, 함흥 맑습니다. 8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 6도에서 11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헤일리 웨스트네가 보냅니다. The Water is Wide 들어보시죠.
like morning de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동식 해상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일본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 중인 스텔스기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에서 걸프 협력 회의 정상들과 만났는데요. 예, 걸프 협력 회의 회원국은 사우디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이 6개 나라인데요. 모두 순위파 왕정 국가들입니다.
네, 정상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습니까?
예, 앞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은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마친 후에 공동의 위협이 되는 ISI를 격퇴하기 위해서 더 힘을 모으기로 했고 특히 걸프 회원국들의 기여를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회원국들은 이미 미군 주도 연합군의 ISI 격퇴 작전에 참여 중인데요.
네.
예, 미국은 이 ISI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 중동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을 촉구해 왔었습니다.
네,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내전 종식을 위해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 걸프 협력회의 정상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걸프 협력 회원국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고요. 다른 영내 위협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걸프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이란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쌓이면서 미국하고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소원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순위파 왕정 국가인 이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이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대립 관계인데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걸 요구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네.
예, 이란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걸프 회원국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영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에 이어서 유럽을 방문했죠.
예. 목요일에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금요일 낮에는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오찬이 있었고요. 이어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줄 걸 촉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친구로서 솔직한 견해를 밝힌다면서 자신은 영국이 유럽연합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영국 방문에서 앞서서도 그런 소신을 밝혔었죠.
예, 영국 방문에 맞춰서 현지 텔레그래프 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계속 남아있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물론 이 유럽연합 잔류 여부야 영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만 이 세계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틀 안에 계속 머무는 게 낫다는 게 우방인 미국의 솔직한 견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영국에서는요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놓고 국론이 분열해 있다고 하죠.
예,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이 잔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영국에서는 오는 6월 23일에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에 이어서 독일을 방문한다고요?
예, 특히 독일에서는 이 서방국 정상들과의 이 비공식 회담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와 만납니다. 이들 정상은 중동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또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국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이동식 해상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금요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사는 중국이 해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이 부동 핵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떠서 이동하면서 이 필요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핵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데요.
네.
예, 이 기사는 원전이 완성되면 이 남중국해 도서 건설 계획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거라는 이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네, 중국이 이 바로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하고요, 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시설을 건설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여기에 원전까지 띄운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도 이 중국이 도서 건설을 비롯해서 일방적인 행동을 중단할 걸 여러 차례 요구해 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면서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주변국들도 중국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 일본 등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남중국해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아직 특별히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금요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화춘인 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게 없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이 이 원전 건설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한 건가요?
네, 중국 환구시보의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중국 선박 중공 집단이 이미 첫 번째 원전 설계에 착수했다면서 앞으로 모두 2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시험 모델 개발을 마무리 짓고요. 2019년부터는 실제로 운용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해군의 군사 전문가인 리젠은 이동식 원전 건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상에서 기상변화 등으로 석유나 기름 같은 연료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식 원전은 남중국해 도서 건설과 시설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우려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이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히고 있네요.
네,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서 목요일 강연을 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규모 인공섬 매립 사업을 벌이고 이 군사기지화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 중국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블링컨 부장관은 또 이 미국이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 동맹국 또 협력국들을 지지할 거라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허용하고 있는 항해와 비행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또 즉각 반발했죠?
예,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금요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예, 블링컨 부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미국이 오히려 남중국해의 긴장을 과장하고 있고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 대변인은 항해의 자유를 빌미로 군함을 파견하는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자체 개발 중인 스텔스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요?
네,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고요. 스텔스기 개발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일본의 언론들이 일본의 첫 스텔스기 X2가 금요일 오전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X2는 일본 방위성의 위탁을 받아서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개발 중인 비행기인데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스텔스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예,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예, 이 X2는 일본에서는 이 선진 기술 실증기라고 한다는데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이륙해서 30분 동안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네, X2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예,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고요. 길이 14.2m입니다. 쌍발 엔진에다가 조종사는 1명 타는 이 단좌식입니다.
네.
예, 일본은 이 X2 개발에 지난 2009년부터 약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버지니아 주지사가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찾아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또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자살률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이 회의장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 대표를 보내서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죠.
네. 먼저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흔히 줄여서 RNC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RNC는 각 주와 지역대표 1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라인스 프리버스 씨가 RNC 위원장을 맡고 있죠.
네.
아, 그런데 이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이 최근 경선 방식과 관련해서 프리버스 RNC 위원장 등 이 공화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경선 방식이 조작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프리버스 위원장은 1년 전부터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또 반박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좀 껄끄러워졌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지도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최근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에 합류한 폴 매나포트 전당대회 총책을 회의장에 보냈습니다.
네. 이 매나포트 씨가 대의원을 확보하는 일을 또 중점적으로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절반 이상인 1,237명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후보 측은 7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의 내부 메모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전당대회 전에 대의원 1,400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미국 50개 주 가운데 15개 주의 경선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1,400명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아,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 측이 낙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매나포트 전당대회 총책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좀 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 후보가 진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들과 여성에 대한 막말 또 이 상대 후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계산된 것이었고 이 본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요. 앞으로 좀 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몇 번 말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21일에도 펜실베니아 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자신이 너무나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들이 지루하게 느끼게 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난 화요일 19일 뉴욕 경선에서 승하면서 다시 승기를 잡은 트럼프 후보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른 후보들은 어땠습니까?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직접 플로리다 회의장을 찾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전당대회 전에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어느 후보도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릴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직접 회의장을 찾았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승리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이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케이시 후보는 이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만 유일하게 승리를 했을 뿐이고
네.
다른 주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사퇴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까지 간다는 각오인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케이시 후보는 숫자로 따져보면 크루즈 후보 역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할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지금도요 수백만 명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도 또 그런 주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예, 20일 금요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죠?
네, 바로 몇 시간 전에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전과자들이 버지니아에서 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요.
네.
맥컬리프 주지사는 금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권한을 이용해 이 주민들의 민주주의 참여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그런 추세를 뒤집어서 많은 사람이 투표권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투표권 회복 대상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이 모든 전과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폭력 범죄뿐만이 아니고요. 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아울러서 이번 행정명령은 다른 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네.
아, 하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주지사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럼 이번 행정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권을 찾게 된 건가요?
네, 맥컬리프 주지사는 20만 명 이상의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그 숫자를 약 18만 명에서 2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대부분이 흑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은 전혀 투표할 수가 없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거에는 버지니아 주 이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한 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네.
이 현 맥컬리프 주지사 또 전임 로버트 맥도널 주지사가 이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전과자들은 이 투표권 회복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좀 번거로웠고요. 또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경우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 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흑인 5명 가운데 1명이 이 과거에 중범죄를 저지른 이런 전과 경력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그런 모든 장애가 제거된 겁니다.
네. 미국의 다른 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주마다 다른데요. 이 켄터키와 아이오와 플로리다 등 3개 주는 전과자들의 투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합니다. 반면에 메인주와 버먼트 주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또 워싱턴 DC와 38개 주에서는 대부분의 전과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는 이 전과자들이 투표권 회복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죠.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약 585만 명의 전과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맥컬리프 주지사가 좀 과감한 조처를 했는데요.
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뭐 민권단체들은 당연히 이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이 이 맥컬리프 주지사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는 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또 이 버지니아주는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맥컬리프 주지사의 이번 조치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맥클리퍼 주지사가 클린턴 전 장관 부부하고 오랜 친구 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표권이 회복되는 전과자 대부분이 흑인이고요. 또 흑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버지니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다수당인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클리퍼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금요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에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13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198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21세기 들어서면서 자살률이 크게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자살률이 1%포인트씩 증가했고요. 2006년부터는 매년 2%포인트씩 올랐습니다. 1999년에 미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약 2만 9천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약 4만 8천 명, 4만 3천 명에 달한 겁니다.
네, 이 성별이나 나이별로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4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중년층의 자살률이 높았고요.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 먼저 나이별로 살펴보면요. 75살 이상, 75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성별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자살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99년에서 2014년까지 기간에 남성의 자살률은 16% 증가했지만 여성의 자살률은 45%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자살하는 남성의 수는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이 더 많이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여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살 성공하는 확률이 남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네.
남자들은 자살할 때 좀 더 치명적인 방식을 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남자들은 총기를 사용해서 자살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독극물을 사용한 방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 또 10대들의 자살률이 올라가서 문제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어린 소녀들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10살에서 14살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이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요.
네.
이 연령대에서 자살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는 50명에 불과했는데 2014년에는 150명으로 3배가 는 겁니다.
네, 인종별로 본다면 어떨까요?
네, 원주민 인디언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89%, 남성의 경우 38% 증가한 겁니다. 백인 중년 여성의 경우에도 자살률이 80%죠.
네.
80% 증가하는 등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인종별로 봤을 때 유일하게 자살률이 떨어진 그룹이 있었는데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백인의 자살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최근 미국인들 가운데 백인의 사망률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들 가운데 마약 과다 복용과 자살, 간 질환, 또 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보고서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확실히 꼭 집어서 얘기하긴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2000년대 말에 시작된 경기 침체, 또 마약 사용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자살률이 올라가는 걸 보면 경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네.
이 결혼율은 내려가는 반면에 이혼율은 올라가면서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미혼 중년 남성의 자살률은 같은 연령대 기혼 남성보다 3.5배나 더 높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Seals and Crofts가 부릅니다. Summer Breeze 들어보시죠.
See the curtains hanging in the window in the evening on a Friday night. Little light is shining through the window, lets me know everything's alright.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See the paper laying on the sidewalk, a little music from the house next door. So I walked on up to the doorstep, through the screen and across the floor.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Days of summer, the jasmine's in bloom. July is dressed up and playing her tune. And I come home from a hard day's work, and you're waiting there, our care in the world. See the smile of rain in the kitchen, food cooking on the plates for two. Feel the arms that reach out to hold me in the evening when the day is through.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So,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8일 월요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심리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약 4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이 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건지 살핀 건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onight I'd like to talk with you about immigration. For more than 200 years, our tradition of welcoming immigrants from around the world has given us a tremendous advantage over other nations.
지난 2014년 11월 2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민 제도가 망가졌고 모든 사람이 이를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의회가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발표한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이민행정명령의 발표 배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가로막히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14년 말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자격 대상.
2014년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앞서 2012년에 발표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를 확대하고 또한 불법 체류 부모 추방 유예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대상은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해당하지요. 그리고 부모 추방 유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를 둔 서류 미비 상태인 미국 거주자가 신청 대상인데요. 역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인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경보안 강화와 범죄자 중심의 추방정책, 그리고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입니다. 먼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중남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고요. 둘째,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범죄자의 추방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테러 용의자나 범죄 조직 관련 용의자, 비자 남용 용의자, 또 최근에 국경을 넘었다고 의심받는 사람, 중범죄나 가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우선 추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가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인데요. 일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추방될 염려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찬반 양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민자들을 찾아가며 이민개혁을 촉구할 때마다 이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What makes us American is a shared commitment to an ideal that all of us are created equal. All of us have a chance to make our lives what we will for generations.
하지만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명령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당시 하원 의장이 반박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Instead of working together to fix our broken immigration system, the president says he's acting on his own. That's just not how our democracy works.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이민 체계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을 해야지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민 전문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Once they surrend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once the government knows who they are and where they are.
이민 정책 전문가 이 토니 파얀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음지에 있던 많은 이민자가 양지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파기할 수 있는 만큼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국가에 관련 서류를 낸 이민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불안감에 신청을 주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와 이민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기며 시행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았습니다.
이민행정 명령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하지만 일부 주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 명령이 시행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텍사스 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이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연방정부의 영역으로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무부를 통해 항소했지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뉴올리언스 제5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부에 도전한 26개 주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요. 오바마 행정부 측은 주들이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고 또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국가의 이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처인 만큼 의회에서 관련 법을 마련해야지 의회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ke up call. Wake up ca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h,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의 연료가 다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다며 제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sign came on, haven't you? 아니, 제이슨.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운전했구나. 그렇지?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그랬어. 하지만 이번 일이 경종을 울렸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ke up ca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Today's expression is wake, W-A-K-E, wake, up, U-P, up, call, C-A-L-L, call, wake, up, call. If you give someone a wake-up call, you are warning them of an urgent problem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t basically means that you wake up to a bad reality. This expression can also mean an actual wake-up call at a hotel. Wake-up call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경종을 울리다, 정신이 들게 하다, 혹은 주의를 촉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곳에서 프런트 직원이 아침에 손님을 깨워주는 모닝 콜 대신에 wake up call를 쓰기도 하니까 알아두세요.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차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운전을 하다가 결국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제이슨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고 이번 일이 경종을 울렸다는 뜻으로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다, 정신을 차리게 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 wake-up call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y car ran out of fuel, and I'm stuck in the middle of the road. Can you come help me?
Oh, Jason, you've been driving even though the low fuel warning light came on, haven't you?
Yeah, I did. That serves as a wake-up call for me. I won't do that again.
Let's review. Wake-up call is something that makes you wake up to a bad reality. Wake-up cal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블라인드 멜론이 부르는 No Ra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점령군이 한때 장악했던 지역에서 물러나면 지뢰나 불발탄이 묻혀진 오염된 도시와 들판이 남게 됩니다. 매년 이 같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뢰와 유실된 폭발물 등으로 1년에 거의 만 명에 달하는 남녀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적인 지뢰 제거 노력에 힘입어 2014년에는 그 수가 3,67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국제적인 지원이 줄어 지뢰 제거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군축 국제안보 담당 로즈 고테밀러 차관은 자금의 감소가 미치는 영향으로 앙골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즉, 아프리카의 앙골라는 석유 수입금으로 지뢰 제거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자라는 부분은 여전히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국제적인 지원이 없으면 앙골라는 2040년까지도 지뢰와 불발탄으로 시달릴 것이라며 그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불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국제 지뢰 제거 운동의 선봉이며 재래식 무기 제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나라입니다. 1992년 이후 미국은 90개국에 재래식 무기 제거에 2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지뢰나 기타 불발탄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전문 인력을 동원하는 데 쓰이며 폭발물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들의 지원, 남은 무기와 탄약의 제거 등에도 사용됐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을 재건하고 농지를 돌보고 안전하게 시장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면 개발과 재건은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맡은 역할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며 다른 나라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구 등에서도 지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우리는 함께 노력함으로써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그 같은 협력은 많은 사람들이 땅 위를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목표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